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7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것은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함께 좀 선포해 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데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행하였고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였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구원의 이 방도는 인간의 노력이니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독수리 날개 업어서 하는 이 내용이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주는 거지만은 사실 우리가 뭐 독수리 날개 업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크게 뭐 다가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애굽의 땅이 이게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묘목을 식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움푹 패가지고 푹 퍼다가 양질의 땅으로 다시 살아난 땅으로 이렇게 이동하신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는 듭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 엎으시든지 하나님 묘목을 파가지고 이렇게 심으시든지 새로운 땅에 심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고 그래서 이 식물이 새롭게 자랄 때에도 거름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다양한 뭐 수분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약도 필요한 것처럼 이 나무가 새로운 땅에 심어졌을 때 자랄 때 적절한 환경과 도움이 필요하듯이 한 인간이 또 한 민족이 새로운 땅에서 살기 또 적용하면서 살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과 십계명을 주셔서 너희들은 이 근간으로 살아가거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 살아온 우리들에게도 사실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금 볼륨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두운 데서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다음에 빛으로 인도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또 허락하셔서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을 통하여 또 신약의 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이렇게 어울러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텐데요. 우리 십계명의 기본 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잘 전할까 합니다. 잠깐 질문을 하나 하고 조금 하우링이 또 있네요. 자, 그 교회다움이 어떨 때 회복될까요? 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떨 때 힘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다름을 아시죠? 그럼 교회는 도대체 어떨 때에 힘을 낼 수 있냐 말입니다. 에베소서를 근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경 전반에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저는 딱 두 가지로 생각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함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힘의 원동력을 준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힘의 동력이에요. 자동차가 엔진이 있어야 가고 또 기름을 부어야 움직이듯이 교회는 거룩을 회복해야 힘있게 나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원동력이 있게 나간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다 살펴볼 수가 없고요. 여러분 잘 들리세요? 네.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을 초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인데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을 윤리와 도덕으로 묶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어떤 도덕적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어령 씨의 유작 중에 먹다, 듣다, 걷다. 제가 이렇게 가끔 책을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사서 읽으셔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혹시 읽으신 분 계세요? 네, 괜찮아요. 앞으로 읽으시면 되니까. 제가 가끔 소개하는 책들은 굉장히 좋은 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한번 뭐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신앙의 이제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먹다,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 많은 부분을 제자들과 함께 드셨고 공생애를 살아가셨죠. 그런데 먹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들음으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들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걷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이제 걷는다라는 부분을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저희 외삼촌이 그 제가 참 좋아했던 외삼촌인데 참 인생이 좀 허망하게 사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아내를 너무 일찍 상처를 하고 거의 술로 사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불렀던 이제 그 찬송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뽕짝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제가 여러분 뇌 속에 되뇌일까봐 그냥 가사만 부른 거예요. 아이 그러면서 신세를 이제 한탄하시는 거죠. 내 발길이 정처가 없다. 헛되다. 하우링을 조금 다시 잡아주면 좋겠네. 좀 하우링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모르고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술에 쪄들어서 이 상처 속에서 그냥 정처 없는 이발길 그러면서 그냥 젓가락을 두들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걷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아멘으로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 순종의 길로 갈 때 아멘이십니까? 비로소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마지막 계명을 살펴볼 텐데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중에 이 거룩을 치명적으로 힘을 잃게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정도면 됐어. 괜찮아. 뭐 다 그렇게 살아. 적당히 살아. 이러다 보면은 거룩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게 모니터가 이제 들어왔네요. 지금까지 모니터가 꺼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귀가 확 뚫어져가지고 이 스피커가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적절히 맞아져야 돼. 적절히.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하우링만 잡으면 되겠어요. 이제 제가 소리가 들리네요. 자, 신명기 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육계명을 허락하신대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육계명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불교적인 개념으로 모든 생물을 죽이면 안 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여호와의 증인도 군대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계명의 근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는데 가서 총을 들어야 한다?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건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파편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러니까 채식주의자들이 많은데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채식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난 못 살아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부분은 음식도 자유한 것이죠. 우왕수 이후에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이런 글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동물, 이 세상의 식물과 동물은 사실 우리의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점심때 아주 기뻐하면서 돼지나 소나 뭐 양이나 많은 그 야채들을 즐겨 드세요. 여러분의 힘을 북돋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부탁드리기는 적당히 좀 드세요. 적당히. 적당히 드시고 체질에 맞게 뭐 잘 드시는 것은 지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왜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이 마치 생명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사무엘하 17장, 18장을 묵상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자기의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이 고대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장기매매, 돈을 위해서 장기매매를 팔아버려가지고 돈으로 삼는 인간의 생명의 경시풍조를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만든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을 중히 여기고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이제 영어 성경에 죽인다는 단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죽음, 죽임에 대한 얘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는 킬이 아니라 머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머더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격정에 의하여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얘기해요. 자기 안에 분노가 쌓여가지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발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죠. 자동차를 여러분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를 수도 있고 우리가 빌딩을 건축하다가 뭐 어떻게 잘못해서 떨어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우발적인 것을 아셔서 하나님이 그 땅에 달아갈 때 여섯 군데 뭘 세우셨죠? 도피성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죄를 지은 것에 죽임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함부로 보복하지 말아라 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 구절을 좀 읽어봐야 돼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우리 그 다음 거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원리는 여기에는 생명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셔서 그 주권, 권리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중시 여기는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9시 뉴스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새 정부에서 내놓는 공약 중에 하나가 우리 나이를 만으로 따져 가지고 이제 나이를 좀 끌어내리겠다 이 얘기거든요. 순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나이가 이제 한 생일이 안 지나기 때문에 두 살이 어려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순간 좋았죠?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는 내렸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내 피부 그냥 늙어가고 내 몸 그냥 쇠해고 그냥 기분뿐이지 근데 제가 고개를 갸우뚱한 게 하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는 것은 사실 이게 동양적인 생명의 기준이 맞다고 보는 거죠.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부에 대한 주도권이 뭡니까?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껏 내가 죽이고 살리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고개를 갸우뚱해요. 한두 살 저 어려봤자 뭐하냐.
다음 정부가 다시 돌리면 데모가 일어날 것 같다. 제가 아는 한 어느 그 산부인과 의사는 그 자기 과를 바꿀 정도로 이 땅에 낙태가 합법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못 견디시는 분이 계셨어요. 과를 바꾸고 안 바꾸고의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이렇게 퍼져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경종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도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담을 고백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한층 더 깊이 나가세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형제에게 노하고 분을 내면서 라가라고 하고 아주 그 쌍욕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칼만 들지 않았지 형제들을 향하여 욕을 하고 뭐 죽어라 나가 죽어 막 이렇게 하는 그 말은 칼만 들지 않았지 그것도 살인인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꽉 차가지고 형제들에게 막 욕을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이 원한이 꽉 차 있거든 주 앞에서 다 토해내시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기 때문에 주님의 치료를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6계명은 제가 한번 이렇게 결론을 내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자, 7번째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8절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선포합시다. 시작.
가늠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라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은 그의 인간의 생이나 사회의 구조 자체가 사실 끝판왕으로 가는 게 뭐냐면은 성적 타락입니다. 사실 이 자리 이 강단에서 제가 조금 말하기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레위기법이나 신명기법에서 너희들이 그때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시면 동성애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수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대 사회에서도 동물과 성적 교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성적 쾌락의 끝판왕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타락의 바로미터가 그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볼 수 있는 기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 로마. 로마도 결국은 도덕적 균열로 로마가 무너졌음을 알죠. 성적인 타락의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이 아름다운 생명을 잘 이어가는데 다른 생명이 끼어들어서 거기에 암적 덩어리로 한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육적인 동물로 변화가는 것을 거부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다시 이 현대사회에 세우셔야 됩니다. 자, 성경은 단호하죠. 자, 창세기 2장 2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제가 뭔 설명을 더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단호한 거예요. 한 가정은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여기 뭐 다른 동성 다른 이성 얘기도 없고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으로 연합해라. 이게 한 가정의 기초 아닙니까? 기초는 아멘으로 받으셔야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내용은 혼전의 성적을 가는 것도 죄라 얘기해요. 결혼을 해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하는 것 모든 것을 간음이라 합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기준의 원리를 지켜야 되고 만약에 죄를 지셨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셔야 되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영적인 의미 하나를 더 저는 봤습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죠. 유대인들은 정혼이라는 개념은 이제 약혼보다 이미 결혼으로 법적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떠나가고 신부는 이제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 세월을 살아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런 세대라는 얘기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랑 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셔서 다시 올 때까지 신부는 무엇을 유지해야 됩니까? 순결이에요. 저는 여기에 영적 의미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순결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예요. 자, 두 번째도 저를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순결을 유지하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영적인 원리를 지켜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여덟 번째 계명은 19절을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19절. 자,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여기는 이제 많은 의문이 들어요. 목사님, 살인하지 말라는 좀 이해가 가는데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너무나 좀 약한 법 아닙니까? 여러분 도둑질 해보셨어요? 도둑질 해도 별로 양심에 이제 꺼리낌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자, 성경의 내용은 죄는요 크든 작든 똑같이 다 죄입니다. 강에다가 큰 돌을 던져서 풍덩 하든지 쬐끄만 돌을 써 뽕당 하든지 똑같은 죄예요. 예를 들어 하나 생각해 봅시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장발장이 빵을 훔치잖아요. 빵을 훔쳐서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그 자베르 경감에서 쫓김을 당하죠. 근데 나중에 그 책을 이제 거의 끝에 읽다 보면은, 야, 빵 하나에 무슨 20년이냐. 그리고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이 자베르 경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아, 그 책을 읽으셨으면 좀 동의를 해주시면은, 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이고, 도둑질 그거까지 거 해놓고 뭐 그렇게까지 뭐 하냐, 뭐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 동기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 화면을 통해 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구약과 신약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꼭 적으셔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시면 좋겠는데, 적으시는 분이 한 7분밖에 안 되시는데 여러분의 그 암기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제가 유념하면서 계속 해보려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퀴즈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 4장 28절 함께 우리 선포해 봅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과 상반된 개념이 적혀 있죠. 그 상반된 개념이 뭡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도둑질과 상반된 개념이에요. 결과적으로 성경의 내용은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손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채 불로소득을 얻는 것들을 대다수 도적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합법적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불로소득을 얻는 것도 다 도적질이라 해요. 저는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이 참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정치, 경제, 뭐 문화, 이 사회 쪽에 많이 좀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리더자들이 썩고 나니까요 이 온 성도들, 이 사회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잖아요. 힘이 쫙쫙 빠지잖아요. 제가 뭐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고위 관료들이 자기 아들의 학력, 자기 딸의 학력 위조를 통해 가지고 고위 직분에 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심지어 그쪽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 그쪽 세계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제가 뭐 그 직접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그럴 것 가지고 뭐 그러냐, 뭐 다 그런데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아, 다 웬만하면 힘 있으면 그렇게 안 한 사람 어디 있냐, 이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고 힘이 듭니까? 아이들이 가난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서 노동하고 일을 내가지고 기술 쌓고 해서 그 아이들이 존대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뭐 이래도 안 된다, 공부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자포자기하는 세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하고 우리 교회에서 교육을 할 때 정직하고 진실한 자녀들을 배출하여 이 사회의 물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회에 흘러야죠. 그래서 이 영국 청교도 학자 중에 그 토마스 그 왓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게 참 그 도덕질이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설교자들이 보니까 가끔 언급하는 이 부분인데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토마스 왓슨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누지 않은 삶은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눔이 필수라는 얘기인데 마치 자기 것처럼 움켜쥐니까 그것은 도적질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적질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둑질이고 주의를 범하는 것은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살인은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간음은 순결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거짓말은 진실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많은 부분에 도적질을 해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라고 하는 증거와 믿음의 고백이 헌금이에요. 그것이 10의 1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시간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신명기 12장에서 15장까지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지정한 시간 그곳에 나와서 나를 예배하라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드리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거룩과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인 거예요. 내가 하나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순종할 때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 이 말씀의 계명을 통하여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홉 번째 계명 보세요. 20절인데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그 대하여라고 하는 거는 남들에 대하여 반대적으로 이런 뜻인데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말을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변호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중상 모략하는 모든 일체의 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 마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그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는 명사로 하면 비방이라는 뜻인데 이게 동사로 하면 굉장히 와닿습니다. 동사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런 뜻이에요. 디아볼로스라는 뜻이 계속 쉬지 않고 헐뜯음으로 때리고 때려서 상대의 마음을 녹초로 만들어 무너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비방이라는 뜻이고 사단이 가장 잘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나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도 너무 함부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중상 모략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잠언서를 읽다 보니까 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잠언의 이제 기자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이제 계속 묵상하니까 이 잠언 기자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잠언서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곳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곳까지는 될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을 써내려가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17절 이하에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미리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한 예닐곳까지 보셨는데 주로 반 정도가 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거짓된 혀, 19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그것이 거룩을 깬다고요. 그래서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진실을 추구하라. 참말을 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특징이잖아요. 남을 중상모략하고 험담하는 것보다 진실되고 참된 말을 하셔서 세워주는 이웃을 세워주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십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또 읽어봅시다. 십계명 21절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탐낸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여러분이 암송하는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욕심이 잉태하여 몰라요? 죄를 납니다. 그러니까 죄의 숨은 동기,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탐심 아니에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거는 결국 어디서 오냐면은 비교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비교해서 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주권으로 자꾸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타인의 하이라이트 된 인생과 이제 하이라이트 된, 부각된, 잘 나가는 인생과 나의 비하인드 된 인생을, 나의 비하인드, 구겨진, 다른 사람과 보다 조금 쪼그라든 인생을 비교할 때 우리는 비참해진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해서 그럽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잘 생각하시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레위기서 25장 23절. 그 머릿속에 암기하고 계시죠? 저는 믿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잘 판단해서 아멘하세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성경 곳곳에 너희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그 땅을 너가 움켜쥐지 말고 희년되면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만물이 다 내 것이다. 너희는 이 땅의 나그네다. 이 얘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짐을 내 것처럼 막 싸짊어지는 거 이상하잖아요. 아, 곧 갈 텐데. 아, 나그네라면서요, 우리가. 근데 왜 이렇게 땅에 욕심이 많으세요? 평소에 너무 좀 지나치게, 그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레위기서는 아마 아멘을 안 하셨을 거고 이번 말씀은 아멘을 크게 하실 거라 제가 아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세요.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채워준다니까 아멘 하잖아. 또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를 주시면 이를 주시면 감사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오를 주시면 오를 주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을 주시면 십을 주시면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분복대로 하나님이 적당하게 어련히 알아서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비교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십계명이잖아요, 이게. 자, 결론을 한번 내릴게요. 사도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십계명을 묵상하다가 내린 결론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면서 십계명을 언급해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십계명의 기본 원리와 기본 정신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십계명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말을 다 들었다면 사랑 안에 다 들었고,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하고 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뭡니까? 저 사람이 사랑하냐. 저 사람이 미워하냐 뭐 이런 이제 바로미터인데, 구약의 그 레위기 메시지를 읽고 저는 이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이 위트가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참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읽을 때마다 느껴요.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결론을 좀 내릴까 합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전체를 다 거두지 말고 했습니까? 아니죠. 저는 시골에 살아서 이 모퉁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요. 논에 추수하다가 남은 그 찌그레기 노퉁이 조그만 구석진 것들에 하나님 뭐라는 얘기예요?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은 추수할 때도 밭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이 나의 백성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도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뭐하지 말고? 줍지 말고. 자, 그 다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뭐하라? 버려두라. 버려두라. 네게 아니다 이게. 너는 나를 믿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너한테 밭 전체를 달라는 거 아니고, 포도주, 포도 열매를 다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책임을 지고 공급해주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추수할 때 밭 모퉁이 남겨둬라, 버려둬.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께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할 때 말입니다. 생색 내는 게 많아요. 그렇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버려둬. 버려두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버려둘 때 다른 사람이 수치심이 없이 그 곡식을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터져나오는 겁니까? 저 큰 나라 백성들의 지혜와 지식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멋지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십계명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 우리는 큰 나라 사람들 맞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속에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결을 유지하는 신부들 맞죠? 큰 나라 사람들답게 우리가 찬송하고 결단하고 한 주간 동안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저 큰 나라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순종과 생명의 길로 이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히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